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혁명궁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두 정상의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카스트로 의장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거의 90년 만에 쿠바를 처음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도착 직후 현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번 방문은 쿠바 국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이 재개설된 것은 미국계의 가치와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쿠바 국민들의 관심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피해 그리스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인 등 약 900명이 어젯밤 에게섬 네 곳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배 한 척에서 시리아인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터키 본토와 인접한 그리스령 로즈 아일랜드 인근에서는 소녀 두 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신월사 측은 리비아 해안가에서 추가로 9명의 이민자들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유럽연합과 터키 정부의 합의에 따라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에 도착하는 시리아인 등 모든 이민자들은 등록 절차를 마치고 망명 신청이 처리된 경우에 한해 유럽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강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19분부터 약 20분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상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며 사거리로 밀어볼 때 300mm 신형 방사포이거나 단거리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혈투가 임박했다고 쿠르드족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폴라드 잔기 쿠르드군 사령관은 오늘 VOA에 ISIL은 지난 2년간 터널을 파고 그곳에 급조 폭탄과 부비트랩 등 여러 가지를 매설해 놓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잔기 사령관은 또 ISIL이 현지 주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으며 일부는 도망쳤지만 아직도 80%가량은 그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이 현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며 ISIL 전사들이 숨어있는 건물에 가족들도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폭탄 공격을 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최근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모술로부터 차로 1시간 거리까지 진격했으며 곧 탈환 작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늘 불법 어선 단속에 대한 중국 해양경비대의 방해 활동에 항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순찰서는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선원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그러나 해당 선원을 견인해 압송하던 중 중국 해양경비선이 고의로 충돌을 일으켜 어선을 달아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렌토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중국 해양경비대가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중국의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지난 주말 러시아 남부지역에 추락해 62명의 사망자를 낸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조사관들은 어제 보잉 737기 사고 잔해에서 단서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항공 관리들은 사고기의 비행 기록 장치 두 대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사고 원인을 밝혀낼 정보를 복구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도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의 방사포와 로켓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는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함경북도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도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후 3시 19분부터 약 20분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 쪽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며 사거리로 미뤄볼 때 300mm 신형 방사포거나 단거리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8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은 또 이에 앞서 지난 3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채택된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만약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더욱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의 앞날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를 갖추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에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당장에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한 정보당국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금 당장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핵실험을 공언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방사포와 로켓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발 행위가 군사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8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을 기준으로 올 들어 세 번째,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이후 40번째입니다. 북한은 2013년 2월 KN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쏜 뒤 그 해에만 300mm 방사포 11발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그 횟수를 무려 19차례로 늘리며 스커드 계열과 프로그 로켓, 신형 미사일 등 한 해 동안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5년에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동해와 서해에 KN과 SA 계열 미사일 수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올해 1월과 2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채택된 3월부터 또다시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계열, 그리고 18일 발사한 노동 계열 중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막 들어선 2012년 4회와 2011년 2회 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발사 횟수나 발사체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북한의 평균 미사일 발사 횟수가 3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발사 횟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발사가 가장 잦았던 시기는 2014년 3월과 7월이었습니다. 북한은 당시 3월에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계열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6회에 걸쳐 모두 80발을 쐈고 7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발사체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300mm 방사포가 10발로 가장 많았고 KN 계열과 스커드 계열이 8발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내부 장악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미국에 맞서는 김정은의 모습을 나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the wrong direction. And I think he's just trying to strengthen his inner circle.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을 우려해 대외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론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공격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전략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르는 것 같아 위험스럽다고 오헨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커티스 스케퍼러티 미한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이 오늘 미한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참가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에 도착한 존 스테니스호 항모 강습단은 존 스테니스호를 비롯해 구축함인 스톡데일함과 정운함, 윌리엄 로렌스함과 순양함인 모바일 베이함, 그리고 제9항공단과 제21 군축함 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합참은 스케퍼러티 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무기인 존 스테니스호를 함께 방문한 것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하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양국 수석 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고위급 제재 협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미한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의 회동입니다. 이런 회의 성격을 감안해 회의엔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 담당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한 등 각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 세 가지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한 두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th countries are also reaching out to others in the region and beyond to ensure that everyone is implementing this important.
성김 특별대표는 미한 두 나라가 안보리의 이번 중요한 결의가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내외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또 미한이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회의에서 서로의 독자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의문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미 행정명령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한 전략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뒤 해운 제재를 포함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대북 제재 법안에 근거한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와 특정 분야의 제재,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미 행정명령의 제재 적용 범위와 관련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사, 기업 등도 제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필요하면 권한이 미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미한 고위급 제재 협의는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지금은 제재 이행에 전념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담겼다는 관측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한 독자 제재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추가 핵실험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8일 김홍균 본부장과 만나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화와 협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다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김 대표 등 미국 측 관계자들은 한국 방문에 이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합니다. 성김 대표의 동남아 방문은 이들 국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며 추가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향후 제재에 반영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is practice and inform future sanctions action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한 수익이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가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리치 앨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할 때 제3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를 지지하면서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제재를 채택했다고 답했습니다.
The world will not accept your proliferation.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your actions and we will work relentlessly and collectively to stop you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전 세계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끈질기고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기존 제재 권한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의무 위반과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겨냥할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adds to our existing sanction authorities, providing further tools to target North Korea's ongoing violations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아울러 미국이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국내 권한을 통해 김 씨 정권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 이행의 기준을 정하는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70호를 채택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평양의 돈주들이 타격을 입고 북한 경제가 3%가량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해운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필리핀은 자국 항구에 들어온 제재 대상 북한 화물선 진통호를 검색한 뒤 이별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 대변인의 말입니다.
The countries are alerted by UN about the vessels coming from North Korea to be more careful.
필리핀 해양경비대 아만드 발릴로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온 선박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검색을 실시하라는 UN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은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를 맴돌거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광물 거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KBS의 현지 취재에 따르면 북한 무상광산과 중국을 연결하는 지린성 활용시에는 북한산 광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진 황구시보도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의 말을 인용해 3월 1일부터 북한과의 석탄 무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로 연간 1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북중 광물 거래가 50%만 중단돼도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말했습니다.
50%만 중단된다라도 뭐 한 6억 5천만 불 정도 수출 감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6억 5천만 불 정도 감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자체로도 상당히 큰 양이 큰 물량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만큼 또 타격이 있는 거고 또 그만큼 또 이 생산을 못 하게 되니까 그에 종사했던 광물할 거기 근로자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타격이 가지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북한과 중국 간 금융거래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에 따르면 단둥에 있는 중국 농상은행과 초상은행은 이미 북한 주민의 개인계좌 개설과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또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오가던 화물 차량도 부쩍 줄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박사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무역과 해운 등 대외 분야가 주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90년대 중반의 그 고난의 행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이 피폐화가 되고 그에 따르는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이와 같은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대외 부분이 제한을 받는 거하고 대내적인 부분에서 고난의 행군 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북중 교역이 줄어들 경우 장마당도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제재를 통해서 뭐 그게 지하자원이든 수산물이든 뭐 섬유든 간에 그런 제재를 통해서 이게 중국 물건이 아무래도 그 이 제재를 하면 이제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애가 확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북한 시장에서 돌아가는 이제 규모가 상당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경제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뭐 그 아래에서 거래되는 물건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겠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떼돈을 벌어온 평양의 신흥부유층인 돈주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김영윤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돈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대상되는 물품들은 다 가져와서 이제 북한 시장에 이제 내다 팔모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런 제재가 이루어지 못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군부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항공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는데 제재가 계속되면 북한군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I think I mean if China truly stops aviation fuel from you know from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화 배분 정책을 조정하느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 경제 병진 정책에 따라 외화를 핵 개발에 비롯한 군수 분야에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민생 분야를 챙겨왔는데 이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수품에 들어가는 액수를 줄이고 인민생활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 정책을 쓰는데 핵 부분을 줄이고 경제 부분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 상태로 지금대로 돈을 핵개발에 다 투입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권한의 행군 시기가 또 오겠죠.
전문가들은 제재가 본격화돼 수출이 절반 정도 감소할 경우 북한 경제가 3% 정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입니다.
중국이 엄격하게 북한의 대중 수출에 45%에 달하는 무연탄 등 광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1차적인 국민소득 감소분을 추정해보면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을 3%포인트 이상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지난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수입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대북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개입과 강압, 분열의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방주둔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미군의 대응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 등으로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무력 충돌 이전에도 역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비군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개입, 강압, 분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의 동맹 분열 활동이 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과 미국과의 안보 관계 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이래 중국은 경제협력을 활용해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한국에 주려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감을 가진다면 한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미군 배치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현재 한국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적 압력도 가할 수 있다는 한국 언론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전략에 대응해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인 만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맹이 아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영내 미군 주둔과 미국의 정치적 접근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14호 정치범 수용소 옆에 새로운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 수용소는 수감자 처벌과 격리가 주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가 17일 북한 처마봉 통제구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처마봉 통제구역이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72km, 그리고 14호 정치범 수용소인 개천관리소에서 남동쪽으로 9.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이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 지역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하부 구조를 다른 정치범 수용소들과 비교하면 처마봉 통제구역을 북한이 전면 가동 중인 다섯 번째 정치범 수용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아직 처마봉 통제구역을 정치범 수용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처마봉 통제구역이 20.4km 길이의 보안용 울타리에 둘러싸인 잘 관리된 소규모 정치범 수용소라며 3개의 막사와 7개의 외곽 감시 초소, 3개의 입구와 검문소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과 2014년 4월에는 이중 울타리와 9개의 감시 초소 등 경비가 매우 삼엄한 수용단지 두 곳이 신설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용소 내 경제 활동이 주로 광업과 농업, 단순 경공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14호호와 15호, 16호 정치범 수용소에 비해서는 경제 활동이 훨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처마봉 통제구역이 북한인의 세우는 강제노동을 통한 재교육보다는 처벌과 격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징후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또 경비가 삼엄한 수용단지 두 곳이 신설된 시기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처형 전후에 공포정치를 고조시키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올소스 어넬러시스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11월 그리고 2014년 6월에 각각 북한의 16호호와 14호, 25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4개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이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신문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이 15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밀레니얼들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밀레니얼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20에서 35살 사이의 젊은이를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서구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세대이지만 몇몇은 예외적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디언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꼽았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33살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2011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불량 국가인 북한의 국정을 맡았다며 핵실험과 잠수함 순시, 담배 피우기를 즐기며 가족을 처형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1월 생일을 맞아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몇 주 뒤 로켓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위협,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제1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외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가디언은 현대인들이 페이스북 전의 삶과 페이스북 후의 삶으로 시대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페이스북이 일상에 파고들었다며 전 세계 인구의 20%인 15억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30살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도 영향력이 큰 젊은이로 꼽혔습니다. 사우디 국방자원관인 살만 왕자는 예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경제개혁을 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가디언은 소개했습니다. 가디언은 또 세계 아크로바틱 로켓롤 댄싱 경연대회에 러시아 대표로 출전한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살의 카테리나는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키릴 샤말로프와 결혼했고 이 부부의 재산은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가디언은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신흥 권력자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 다실바, 미국의 연예인 저스틴 비버, 비욘세,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루피타 농요가 영향력 있는 젊은이로 꼽혔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 쿠바를 방문 중인데요.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했다고요?
예, 어제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그리고 두 딸 말리아 샤샤와 함께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타고 아바나의 호세 마르테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가볍게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에게 직접 우산을 받쳐준 채 나란히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이날 공항에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그리고 호세 카바나스 미국 주재 쿠바 대사 등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낸시 페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30여 명의 현역 의원 그리고 미국의 기업인 등이 대거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첫날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예, 가장 먼저 숙소인 호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만났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이번 쿠바 방문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For the first time ever, Air Force One has landed in Cuba, and this is our very first stop. So this is a historic visit.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이 처음으로 쿠바에 내렸다면서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예,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협정과 상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새로운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1928년에 켈빈 쿨리지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올 때는 전함을 타고 이 사흘이나 걸려서 왔지만 자신이 쿠바에 오는 데는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요. 8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방문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아바나 시가지도 함께 둘러봤다고요?
예, 오후에는 빗방울이 굵어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예정대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아바나 구 시가지를 걸어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바나 대성당을 찾아서 하임의 오르테가 로마 가톨릭 추기경과 만났는데요. 함께 만찬도 가졌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쿠바에서 유일하게 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 중요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대성당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아바나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이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첫날 일정을 마쳤는데 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는 오늘 만나기로 돼 있죠?
예, 두 정상은 지난 2014년 11월에 각각 워싱턴과 아바나에서 양국의 국교 정상화 결정을 동시에 발표했었고요.
네.
예, 오늘 아바나에서 드디어 첫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 이 파나마에서 열린 지역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세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쿠바 기업인들을 만나서 양국의 경제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요. 또 저녁에는 쿠바 혁명 궁전에서 카스트로 의장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네. 저 오바마 대통령 이번 그 방문 중에 쿠바 국민들을 위한 연설도 한다고요?
예,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과 함께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일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에서 연설하고요. 이 연설은 쿠바 국영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쿠바인들의 삶에 어떤 기회가 될지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미국의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민감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방문에 앞서서 이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과연 연설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예, 백악관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체류 기간 중에 인권운동가 등 이 반체제 인사들과 회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누구를 만날지 이 쿠바 정부와 조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쿠바에서는 여전히 인권 탄압이 존재하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앞두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러 체포했거나 또 체포했다가 풀어준 게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쿠바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좀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미국 내 쿠바 이민 사회 또 인권 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그동안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도 쿠바의 정치 개혁 또 인권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방문 중에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의 88년 만에 쿠바 방문. 이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는 쿠바인들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아바나 대성당에는 쿠바 주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바나 시가지는 전반적으로 이 당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경계를 강화해 오히려 평소보다는 조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예, 물론 이번 방문에 대한 쿠바인들의 기대는 높은데요. 현재 있는 저희 방송 기자들이 만난 쿠바인들은 미국의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자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있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 쿠바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오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고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친선 야구 경기도 열린다는 소식이군요.
예, 쿠바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야구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고요. 야구 실력도 강한 나라입니다.
네.
예, 그동안 이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에 와서 유명해진 야구 선수들도 많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이 가족과 함께 아바나에서 열리는 양국 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와 이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의 이 시범 경기인데요. 아주 수준 높은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과 쿠바인 모두 야구를 사랑한다면서 이 친선 경기를 통해서 양국이 강한 공감대를 가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쿠바 사이의 관계가 완화되면서 쿠바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호텔 기업인 스타우드가 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국영 호텔 3개를 개조해서 운영하기로 이 쿠바 측과 합의했는데요. 미국의 호텔이 쿠바에 진출하는 건 19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스타우드 호텔 대변인은 스타우드 급에 맞는 호텔로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에는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타우드 호텔이 곧 다른 기업에 인수될 예정 아닙니까? 그 지난해 스타우드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인터내셔널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메리어트가 스타우드를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수 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중국의 기업인 안방이 이 스타우드 인수 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안방은 최근 130억 달러에 이 스타우드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메리어트 그 제안보다 이 15억 달러 정도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메리어트는 오는 28일까지 이 스타우드 측에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또 한 차례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따로 중요한 연설 때문에 불참한다고 전하면서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말한 중요한 연설이 뭐였는지 밝혀졌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이 이스라엘 미국 공공정책위원회 APEC은 미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이익단체인데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PEC 이 회의가 어제 이미 시작이 됐죠.
예, 어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연설했는데요. 세계는 담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짓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이 높은 담을 쌓겠다는 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말로 해석됩니다.
네.
예, APEC 회의는 내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조금 전에 이미 연설을 마쳤고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존 키시 후보도 오늘 연설할 예정입니다. 유일한 유대계 미국인 후보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느라 불참하게 됩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이 APE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려줬나요?
예,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앞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는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팔레스타인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이스라엘 역시 바라는 걸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 좋은 합의가 어떤 합의를 말하는지는 오늘 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기존 입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반대 세력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 필요하기보다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릭 제이콥스 개혁파 유대인 연합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서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 연설을 듣는 대신에 이 유대교 가치에 대한 연구 모임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혁파 유대인 연합은 미국 내 약 900개의 교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 공화당 주류 세력들 가운데서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 공화당 주류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 주류 세력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지도부와 만날 계획이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 측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얘기를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부는 여러 호텔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인데요. 현재 워싱턴 DC에서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부는 오늘 오후에 이 호텔 건설 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내일이 화요일인데 또 한 차례 선거가 열리는 날이죠?
예,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요. 또 서부 유타주에서 당원대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또 내일 아이다호주에서도 당원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는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함경북도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 남포는 최저 3도에서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4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2도, 최고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 5도, 최고 14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4도, 최고 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현재 핵무기 개발과 거리가 멀다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총회 연설에서 이란은 1년 전에 비해 핵무기 획득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미국은 현재 이란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관해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정체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미래에 자신들의 영토가 되기를 원하는 곳에 최근 유대인 정착촌이 확대되자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혁명궁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두 정상의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카스트로 의장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거의 90년 만에 쿠바를 처음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도착 직후 현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번 방문은 쿠바 국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이 재개설된 것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쿠바 국민들의 관심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피해 그리스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인 등 약 900명이 어젯밤 에게섬 네 곳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배 한 척에서 시리아인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터키 본토와 인접한 그리스령 로즈 아일랜드 인근에서는 소녀 두 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신월사 측은 리비아 해안가에서 추가로 9명의 이민자들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오늘 강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19분부터 약 20분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상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며 사거리로 밀어볼 때 300mm 신형 방사포이거나 단거리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을 시행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북부도시 모술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혈투가 임박했다고 쿠르드족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폴라드 잔기 쿠르드 군 사령관은 오늘 VOA에 ISIL은 지난 2년간 터널을 파고 그곳에 급조 폭탄과 부비트랩 등 여러 가지를 매설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잔기 사령관은 또 ISIL이 현지 주민들을 붙잡고 있으며 일부는 도망쳤지만 아직도 80%가량은 그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이 현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며 ISIL 전사들이 숨어있는 건물에 가족들도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폭탄 공격을 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최근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모술로부터 차로 1시간 거리까지 진격했으며 곧 탈환 작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늘 불법 어선 단속에 대한 중국 해양경비대의 방해 활동에 항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순찰선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선원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그러나 해당 어선을 견인해 압송하던 중 중국 해양경비선이 고의로 충돌을 일으켜 어선을 달아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